윤여준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정치 이야기 팟캐스트 윤여준.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윤여준입니다. 오늘은 팟캐스트 윤여준 공개 방송 소식을 전해드리는 말로 방송을 열어볼까 합니다. 오는 6월 20일 오후 5시 30분에 서울 정동 프란시스코 회관 대강당에서 팟캐스트 윤여준 공개 방송을 합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지난 2월 21일 첫 방송을 시작한 지 벌써 넉 달째입니다. 다양한 정치적 현안들을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고자 노력해온 기간이었습니다만 청취자 여러분과 문제의식을 제대로 공유하고 소통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걱정도 많았던 기간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을 직접 오프라인에서 만나 보다 다양한 생각과 고민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협동조합의 새로운 가능성과 정치 소비자 협동조합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갈 이번 공개방송은 특히 저와 젊은 친구들이 함께 고민하고 있는 정치 소비자 협동조합 울림의 발족과 때를 맞춰 준비한 행사이기도 합니다. 소박하지만 재기발랄한 문화공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성호 협동조합 창업지원센터 이사장의 재미있고 또 유익한 협동조합 이야기도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해도 바뀌지 않는 정치, 주권자인 동시에 소비자인 국민 대중이 스스로의 취향과 요구를 존중받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여러분과 함께 고민을 나누고 답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정치소비자협동조합 울림을 검색하시거나 전화 02-733-7780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오늘 서울에서 예정돼 있었던 남북 당국자 회담. 수석대표의 급을 둘러싼 남북의 기싸움 끝에 결국 무산되고 말았죠. 지나친 형식 논리 탓이다. 어쩌면 예정된 결과였다. 다양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현 상황에서 남북 대화의 모멘텀을 과연 어떻게 살려갈 것인가 하는 점일 텐데요. 팟캐스트 윤여준, 오늘은 남북관계 최고의 전문가로 꼽히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을 모셔서 이번 회담 추진 과정에 대한 평가와 향후 남북대화 재개 전망, 더불어 27일로 예정되어 있는 한중정상회담이 이에 미치게 될 변수까지 다양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에서의 정치, 정치 안에서의 삶을 만납니다. 팟캐스트 윤여준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인을 내세울 필요가 있었겠는가? 그건 북쪽도 좀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쪽도 문제가 있지만 북쪽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청와대에서는 또 뭐 양비로는 북한에 면죄부를 주는 거다 하는 식의 또 반응이 나왔더군요.
보수 언론에서는 그 저쪽 통전부장이랑 우리 쪽 통일부 장관이 그게 맞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또 그렇게 보기에는 또 그 남북 체제 차이가 있다.
김양근은 사령부에 앉아가지고 본부에 앉아서 김정은 제1비서와 김양근 대남비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장성택 또는 최룡해 등등 이런 사람들과 앉아가지고 최종 결정을 해줘야 되는 현장의 참모란 말이야. 네. 그 사람 보고 나오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병력이랄까 전력의 현저한 네. 찾으려고 좀 맞지.
그럼 이번 회담이 깨진 거는 순전히 수석대표의 격 때문에 깨졌다고 봐야 돼요?
김양근을 내보내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강지영을 내보낸 것처럼 되기는 했지만 형식은 외형은 그렇게 됐는데 내막적으로는 지금 이번 회담은 지금 이 시점에 할 필요가 없겠다. 판을 완전히 깬 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표단 파견을 보류하겠다는 표현을 썼어요. 제 경험으로 보면요, 북쪽 사람들이 단어 하나 쓰는데 굉장히 치밀하게 씁니다.
뭐 함께 대표의 격을 문제 삼았지만 북한 쪽이 약간 그것을 일종의 수단이나 핑계로 삼았다면 남한 쪽은 그게 완전히 주객이 전도돼서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죠. 어쨌든 미국도 말이죠, 북한 핵 문제를 군사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건 미국도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알죠.
그렇다면 남는 방법은 외교적 방법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네. 그 외교적 방법이란 건 협상인데. 그렇지. 협상은 대화고. 그렇죠? 그런데 네. 미국이 일관되게 자꾸 비핵화를 전제로 대화를 얘기한단 말이죠. 대화를 통해서 비핵화를 유도하겠다는 그렇죠. 것이 아니라
본심이 아니라는 얘기죠. 뭐 미국은 물론 우리 우방입니다. 원래는 우방이고 안보를 우리가 60년 이상 미국에 의존해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네. 한미관계의 참 불편한 진실이 무엇인가. 우리는 미국의 무기시장입니다. 동맹의 진실은 그 무기를 사고 파는 관계예요. 우리는 사고 미국은 팔고. 그러니까 미국이 핵 문제를 가지고 계속 문제를 푸는 척하면서 아 이거 안 되네.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자꾸 늘어나네. 야 이거 도저히 협상으로 안 되게 생겼으니 미사일 디펜스 네. MD 이거 살 수밖에 없겠네. 이런 얘기를 하고 지금 이번에 새로 국방장관 헤이글 네. 노골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 나는 그게 미국의 본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박 대통령은 가서 시진핑 주석에게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됩니까?
북한에 가장 가까운 동맹 국가인 문제를 푸는데 네가 내 심부름을 하라는 얘기를 듣겠는가 얘기해요. 중국 역할로는 중국보고 심부름 시키는 겁니다. 내가 골치 아프고 잘 안 되니까 네가 좀 해결해. 그 얼마나 순진한 발상입니까?
오늘도 한윤영 기자가 나와서 저와 함께 얘기를 풀어가겠습니다. 한 기자.
네, 팟캐스트 윤여준 함께하고 있는 미디어스 한윤영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통일부 장관을 역임하셨고 현재는 원광대 총장이신 정세현 총장님과 함께 또 윤여준 장관님과 함께 남북회담 무산의 원인과 좀 정치적 의미 같은 걸 따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사실 그 북한과 남한 사이에서도 그리고 또 언론에서도 말이 엇갈리고 있는 게 뭐 대표로 나오려 했던 조평통 서기국장이 장관급인지 차관급인지 양측의 말이 엇갈리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뭐 다른 곳에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 총장님께서 굳이 이 문제를 좀 한번 판단해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조평통 서기국장이 그동안에 남북대화에 북측 당국 대표로 나온 적은 몇 번 있었어요. 네. 대표적인 것이 그 90년 9월 달에 첫 1차 회담을 했던 남북 총리급 회담에 그 당시에 총리는 이제 총리라고 나왔지만 북측의 총리는 총리라고 나왔지만 네. 그때는 안병수라는 이름을 썼죠. 나중에 안경호라는 본명을 또 내놨는데 그 사람은 조평통 서기국장 자격으로 총리급 회담에 대표단의 일원이었고 네. 그쪽에도 대변인 역할까지 했죠. 그리고 조평통 뭐 부위원장 직함으로 전금철 씨도 여러 번 남북 당국회담에 네,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서기국장이라고 하는 것이 부위원장 겸 서기국장일 수도 있고 네. 부위원장과 서기국장이 떨어진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 북쪽에서 서기국장이라고 하면서 내놓은 강지영 국장은 우리 쪽에 뭐 아는 사람은 좀 있지만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닙니다. 네. 그런데다가 나이가 상대적으로 좀 젊어요. 우리 통일부 장관보다도 젊더군요. 네. 근데 이제 저쪽에서 그런 걸 좀 고려해 가지고 처음부터 조평통 서기국장이라는 그 모자를 씌워서 내보내는 것보다는 그 본직은 그럴지라도 네. 내각 책임 참사라는 모자를 씌워서 내보냈으면은 큰 논란은 안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동안에 장관급 회담에 네. 나왔던 사람들이 전부 다 내각 책임 참사에 그렇죠. 모자를 쓰고 나왔었어요. 실은 전부 다 네. 조평통 소속들입니다. 그리고 통전부 직원들이고. 그런데 이제 그런 데서 북한이 조금 어떻게 보면은 성의가 부족했다고 그럴까. 예. 이쪽에서 격을 가지고 자꾸 문제를 삼는데 성의가 부족했다고 볼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아까 윤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예정된 수순회 때 하는 해석도 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 이쪽에서 통전부장을 찍어서 나오라고 한 데 대해서 통전부장 못 나간다는 얘기를 이제 뭐 했겠죠.
했다는 거죠.
했죠. 예. 했는데 그러려면은 전통적으로 이 남북 장관급 회담은 이름은 바뀌었지만 장관급 회담은 역시 내각 책임 참사의 네. 이름으로 나왔으니까 그렇게 내보내면 될 걸. 그리고 네. 제가 뭐 다른 데서도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를 들면 그 남북 장관급 회담이 21번 열린 적이 있는데 15번 그 장관급 회담에 북측 단장으로 나왔던 사람이 있습니다. 김리영성이라고 내가 예, 책임 참사. 예, 예. 남쪽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죠.
그렇죠, 예.
그 사람 할 때는 시비는 없었어요. 그런데 예. 그 후임자인 권호웅이라는 아주 젊은이가 예, 당시 59년생이었는데 아주 젊은이가 나오면서 적어도 한번 회담을 했습니다만 예. 나중에 그걸 가지고 일부 우리 쪽 언론에서 뭐 그게 장관급이냐 하는 문제제기는 있었지만은 네. 그냥 지나갔죠. 지나갔는데 장관급 회담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사람을 내보냈더라면 관계없을 텐데 네. 굳이 그렇게 그 신인을 내세울 필요가 있었겠는가. 그건 북쪽도 좀 네.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쪽도 문제가 있지만 북쪽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청와대에서는 또 네. 뭐 양비로는 북한에 면죄부를 주는 거다 하는 식의 또 반응이 나왔더군요.
그런데 또 이제 보수 언론에서는 그 저쪽 통전부장이랑 우리 쪽 통일부 장관이 그게 맞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또 그렇게 보기에는 또 그 남북체제 차이가 있다.
그럼요. 왜냐하면 북한은 기본적으로 뭐 사회주의 국가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노동당이라는 공산당이 네. 예, 국가를 운영하는 개념 아닙니까?
네.
중국도 중국 공산당이 중화인민공화국에 온하죠.
네.
우리는 대한민국이 온하고 그 밑에 정당들이 있지만은 공산주의 국가는 곧 다릅니다. 그 공산당이 예, 국가를 운영하는 그런 개념인데
네.
그러니까 당의 비서는 숫자가 장관보다 훨씬 적습니다. 비서 한 사람이 그 내각에 여러 부의 장관들을 그 이 통솔한다고 할까 네. 지휘하고 관리하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네.
통전부라고 하면은 남북 관계만 하지를 않고 제1교포도 그 사람들이 다룹니다. 제2교포, 제카나다 도포 하여튼 해외 동포들까지 네. 전부 다 소위 친북 통일 전선을 구축하기 위해서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외무부 사람들이 뭐 교포 외무부 영사국에서 해외 교민들 관리하는 건 다른 차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통일 전선 차원에서 그 사람들을 관리하죠. 그러니까 같은 통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만 그쪽은 유나이티드 프론트라는 의미의 통일 전선이고
네.
우리 통일부는 유니피케이션이고 그러니까 통일이라는 단어가 같지 않은데 굳이 통일 전선부장을 나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게 통일부 작품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통일부는 통일부 장관의 카운터파트가 통일전선부장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알죠. 네.
왜냐하면 통일전선부장은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통일전선부장이 나오면은 이쪽에 많은 그 부처의 장관들이나 기관의 책임자들을 우리 동시에 만나야 되는 그런 업무역이 넓은 사람이에요.
네.
예를 들면 그 사람은 대남 비서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한다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그다음에 외교안보수석 그 역할도 있고, 그다음에 또 솔직히 그쪽은 대남 공작도 하는 데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정보 수집도 하고, 그러면서 국정원의 일부 기능, 또 교포들을 관리한다는 점에서 교포들이라기보다는 자관 해외 동포들을 관리한다는 점에서는 뭐 민주평통의 기능도 있어요.
네.
통일부 기능은 사실은 극히 적은 부분입니다. 조국 평화 통일위원회라는 산하 조직을 통해서 이제 그 일을 하고 해외 동포는 제외 동포 위원회를 두고 있고 통일 문제는 또 친북 통일 전선을 구축한다고 할까 운영하는 차원에서 범민연이라는 것도 고속에 들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통일 전선 부장이 거느리고 있는 단체가 그 5, 6개 이상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조국평화통일위원회란 말이에요.
네네.
근데 그게 그쪽은 북쪽에서는 그러니까 조국평화통일위원회고 통일보고 뭐 이 격이 맞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지만 거기는 이제 당의 조직이고 우리는 국가 행정부의 조직이기 네. 때문에 사실은 정확하게 그게 카운터파트가 또 아닙니다. 아, 불행히도 북쪽의 내각에는 통일부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불가피하게 당의 외곽 조직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모자를 쓰고 나오는 사람들을 그냥 우리가 그동안에 관례적으로 상대를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지금 와서 바꿔가지고 통전부장이 직접 나오라 한다면은 행정부 대 당의 교섭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중 간에도 북중 간에도 김정일이나 김일성이 중국에 갈 때 국가주석의 자격으로 가느냐 당 총비서의 자격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비행장에 마중 나오는 사람이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국가주석의 자격으로 가서 저쪽에 국가주석을 만나지만 중국에
네.
그게 아니고 좀 당 차원에서 뭐 일을 해야만 되고 국가 간에는 외교부끼리는 좀 불편한 관계가 있으면은 당 대외연락부끼리 연락해가지고 당 총비서 자격으로 가서 저쪽에 네. 당 총서기를 만나는 그런 식으로 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체제, 유사한 체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끼리도 외교부 채널로 가느냐 대외연락부 네. 채널로 가느냐 하는 거 가지고 네. 서로 이 조율이 필요한데 남쪽에 행정부 책임자가 저쪽에 당의 책임자를 나오라고 그러니까 저쪽도 나가기가 이론적으로
네.
관계가 있어요. 뭐 이런 것을 글쎄 이제 통일부는 아는데 힘이 있는 사람들이 한마디 그 통일자 붙었으면 같이 통일자 붙인 사람들끼리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식의 얘기를 해가지고 아마 일이 그렇게 되지 않았나 짐작입니다만은.
근데 뭐 통일부가 아닌 다른 기관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걸 몰랐을까요? 북한 통일전선부장이라는 자리의 성격이.
국정원도 알죠. 국정원도 예. 알고 통일부도 알지만. 아니, 문 장관님도 다 옛날에 청와대 계셨고 또 그쪽, 내곡동 쪽에도 근무를 하셨고 또 다시 또 행정부에도 일을 하셨지만 그거 전문성과 무관하게 소위 센 쪽에서 얘기하면은
뭐 그런 경향이 있죠.
아, 그러면 네,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론 제기 못하고 그대로 그냥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좀 복잡해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먼저 실무자 회담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걸 요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김영근 부장 수습해서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북한이 조금 뭐 자극을 받았다고 할까 그런 추리가 가능한가요?
글쎄요. 저는 그건 자극까지는 아니고, 네. 왜 이렇게 곤란하게 만드느냐 하는 생각을 했겠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회담에 경험이라고 그럴까 사례를 보면 사실 회담장에 나와서 마주 앉아 있는 사람들은 그냥 스픽하고
네.
또는 리시버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예? 네?
그렇죠.
다 뒤에서 모니터링 하면서 최종 결정해가지고 이건 네. 오늘 회담은 여기서 끝내라.
네.
그 다음에 다시 비공개 실무 접촉을 통해서 뭔가 조율을 하는 게 좋겠다. 말씨름 하지 마라. 이거 다 쪽지가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평양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서 연락이 와요. 또 북쪽 사람들이 평양에 여기 서울 와도 평양에서 다 지령이 내려옵니다. 또 중요한 것은 휴회를 요청하고 물어봐요. 그런데
네.
사실은 김양근은 사령부에 앉아가지고 네. 본부에 앉아서 김정은 제1비서와 김양근 대남비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장성택 또는 최일홍해 등등 이런 사람들하고 앉아가지고 최종 결정을 해줘야 되는 현장의 참모란 말이야.
네.
그 사람 보고 나오라 그러니까 이거는 병력이랄까 전력의 현저한 네. 차질이죠. 마치 우리도 대통령 옆에 앉아서 결정을 내려줘야 될 국가안보실장이나 무슨 외교안보수석이나 또는 뭐 국정원장 등등을 보고 너 회담에 나와 이렇게 하면은 이쪽은 적도로 불편하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들 이제 특사로는 움직이죠. 특사로는.
네네.
그러나, 이 회담장에 나오기에는 뭐 급이 높아서라기보다는 역할이 최종 정책 결정권자의 측근 참모 역할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
못 나온다고 했을 겁니다. 상대적으로 우리 통일부 장관은 대통령의 측근 참모는 아니니까.
네.
그럼 우리 쪽에서 김양근 통전부장이 나와야 된다라고 그 생각한 사람은 과거에 북한 측에서 수석대표로 나온 사람들이 격이, 급이 우리하고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비록 오래된 관행이지만 잘못된 원칙이니까 이걸 바꿔야 되겠다라고 나름대로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것을 굉장히 의식을 했던 것 같아요. 글쎄요. 그런데 가령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에서 이걸 하다 보면은 대표적인 게 육자회담에 참가하는 육국의 그 수석 대표들의 격에도 차이가 많습니다.
차이가 많죠.
똑같은 급이 아니에요.
네.
일본의 경우에는 아주 국장이거든 계속. 우리식으로 온다면 그게 국장이에요.
네.
그 위에 무슨 차관보급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국장이 나와도 그건 아무 소리 없단 말이야. 또 하나 북한에서도 북핵 문제 관련해가지고 이제 주로 미국과 관련이기 때문에 미국 담당 부상이 나옵니다. 그동안에 김계관이 쭉 나왔었는데 그런가 하면은 거기는 부상인데 대외직명 부상이니까 차관 아닙니까? 근데 미국에서는 동아태 차관보가 초기에는 나왔었지만은 그 밑에 무슨 북핵 협상, 무슨 대표라고 해가지고 그보다 낮은 급이 나온단 말이야.
네.
차관보 동급 내지는 차관보 이하급이라고.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다고.
그럼 뭐 회담 의제나 상황에 그렇죠. 따라 그게 변할 수 있는 건가요?
예. 대표적인 게 2003년 4월 23일 날 그때 이제 우리 노무현 정부 초인데 그때 2002년 10월 달부터 이른바 2차 북핵 위기라는 것이 이제 대두되기 시작해가지고 김대중 정부 말년에 남북 관계가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노무현 정부로 넘어가는데 그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 미국이 노력을 하는 그 과정에 중국의 알선으로 베이징에서 북미가 미국과 북한이 회담을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됐어요. 그게 4월 23일입니다. 사실은 북한은 중국도 빠지라는 거였는데 미국이 그래도 중국이 좀 가운데서 알선을 하라 해서 미북 중 3자 회담식으로 됐지만 북한은 중국은 제치켜놓고 미국 그것만 자꾸 얘기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미국에서는 제임스 켈리 동아태 차관보가 나왔어요. 북한에서는 어떤 사람이 나왔느냐. 미국국 그러니까 미주국이죠. 미국국 네. 부국장 리근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 부국장이 네.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 육자회담의 수석대표로 미국에서는 동아태 차관보 그가 쭉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도 네. 그리고 북한에서는 나중에 그 김계관 부상이 계속
네, 그렇죠.
부상이니까 차관이죠.
네, 그렇죠.
계속 회담 대표로 나왔었는데 그 동아태 차관보를 만나서 하는 3자 회담에 북한에서는 부국장이 나왔다니까. 그러면 격이 몇 개가 차이겠습니까? 우리 식으로 그렇죠. 한다면 차관보하고 국장, 네. 부국장 이렇게 하는데
그렇죠.
두 단계 아래죠. 그 화를 냈으면 미국이 그때 화를 냈어야죠. 그러니까 그 격을 가지고 그러면 미국이 그때 북한한테 무시당한 겁니까? 군역이나 굴종을 강요당한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대표로 내보내는 사람의 격에 대해서 자꾸 그런 걸 가지고 형식 예, 논리로 그걸 문제 삼는 것은 그건 난 별로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잘 정리가 돼서 결정권자에게 전달이 되는가 이런 것이 더 중요하죠.
네. 그럼 이번 회담이 깨진 거는 순전히 수석대표의 격 때문에 깨졌다고 봐야 돼?
근데 우리 쪽에서는 격을 문제 삼았는데 네. 격을 문제 삼고 과거의 사례가 잘못됐다고 하는 그런 일종의 이 차별화 의식 때문에 시작을 했다고 저는 봐요.
예.
우리나라 정치에 있어서 참 일종의 문제점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오늘 나로부터 새로 시작한다는 그런 네. 그게 있잖아요. 네? 네. 지난 것은 다 소용없다. 그래서 모든 것은 오늘 그리고 나로부터 새로 시작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의식이 강해서 그것이 때로는 큰 좋은 쪽으로의 개선을 가져오는 그런 그 결과도 있지만 어떨 때는 네. 역사를 갖다 와서 그 무자비하게 단절하는 그런 이제 폐단도 있죠.
네.
우리 쪽은 이제 그 격을 가지고 과거처럼 이렇게 무슨 뭐 이 굴욕적으로 이게 굴욕적이라 굴욕이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낮은 거 보고 하는 것이 굴욕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굴욕은 그러면 2003년 미국이 북한한테 먼저 당했어요. 두 계급이나 아래인데. 예,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실랑이를 하다가, 실랑이를 벌이다가, 북한이, 결국, 김양건을 내보내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강지영을 내보낸 것처럼 되기는 했지만, 형식은, 외형은 그렇게 됐는데,
네.
내막적으로는, 아, 지금 이번 회담은 지금 이 시점에 할 필요가 없겠다.
네.
난 좀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하냐면 원래 저 사람들이 6월 6일 날 그 당국회담을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6월 6일이라는 시점은 6월 6일 날 했던가요?
그렇죠.
어쨌든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서 아니,
6월 3일인가? 하여튼 미중 정상회담 전날. 직전에 했어요.
네, 네.
예.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직전에 그걸 제안을 그 할 때 저는 아, 이것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중 간에 북미 양자 대화를 중국이 권고하도록 좀, 왜냐면 뒷받침을 해주자 하는 그런 네. 계산 속에서 나왔다고 봐요. 근데 네. 북한이, 그냥, 그런 희망만 가지고 나온 그런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왜냐면, 네. 4월 12일 날 서울에 왔다가 중국을 거쳐서 도쿄로 돌아 들어간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네.
중국을 떠나오면서 북한한테 상당히 그 의미 있는 사인을 줬어요. 무슨 얘기냐면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 6자회담을 빨리 열어야 된다.
네.
그러면서 2자회담도 할 수 있고 4자회담도 할 수 있다. 했단 말이에요.
그랬죠.
그럼 그 거기서 2자회담이라는 것은 한미회담은 아니에요.
네.
어? 뭐. 북미회담도 해줄 수 있다는 사인이었거든.
네.
또 4자회담이라는 것은 북한이 74년부터 주장해왔던 이른바 한반도 평화협정의 체결 당사자가 사자입니다.
그렇죠.
원래 그 체결 서명자는 유엔군 사령관, 그다음에 조선인민군 사령관,
네.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 팽덕회,
네.
뭐 김일성, 그다음에 그 클라크죠 어때?
네, 클라크.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그러나 실질 당사자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그 사자가 만나서 하기로 한 것은 2007년 10월 4일 날 발표된 14정상선언에 들어가 있어요. 한반도에서 그 문제를 관련 당사국의 정상들이 만나서 그 네. 문제를 협의하자는 얘기를 했으니까 한반도에서 만났는데 우리 보고 빠지라고 그러겠어요?
네.
그러니까 하여튼 그건데 그러니까 그 사자라는 것은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주체들이 만나야 된다는 얘기고 이자는 북핵 문제의 실질적인 밑그림을 그리는 그려야 되는 미국과 북한이 만날 수 있다는 네. 사이즈였단 말이야.
네.
그러다가 이제 근데 시간적으로 시기적으로 그때는 포리글 훈련이 한참 고조되고 있던 시기이기 때문에 북한이 그런 상황에서 회담 분위기를 조성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때는 이제 그 대남 강경 조치나 대미 그 엄포를 놓는 그런 쪽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못 움직였고.
네네.
그 이제 그것이 끝나고 5월 달로 넘어서면서 11일부터 15일까지 니미츠 호가 이제 뭐 네. 저 이 부산에 들어오고 하는 식의 그런 훈련이 있었지만 그 와중에 저 일본에서 그 저 아베죠 총리.
네,
아베 총리의 그 뭐 특사가
예,
북한에 그렇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시만가 뭐 누구
예,
저 이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그 지나고 난 뒤에 한미 합동 그 해상 훈련까지 다 끝나고 난 뒤인 22일 날 최영애가 그 북경에 가잖아요.
그렇죠. 예.
베이징에 가서 중국의 지도부들 만나고 나오면서 최종적으로 한 얘기가 중국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6자회담을 할 수 있다.
네.
6자회담은 중국이 권고한 겁니다.
그렇죠.
미국하고도 얘기가 된 거니까.
네.
캐리하고도 얘기가 된 거니까. 그러면서 육자회담을 등 다양한 형식의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 용의가 있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그 다양한 형식의 대화라는 그 말 속에는 4월 12, 13일 날 존 캐리가 얘기한 양자, 미국 양자회담을 그 사람들은 의미하는 걸로 그 다양한 형식이라는 네. 표현을 썼어요. 바로 그렇게 정도 해놓고 중국하고 우리가 자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단 말이야. 다만 당신 내가 미국하고 만나가지고 미국하고 만날 때 바로 캐리도 양자 이자회담 할 수 있다고 그랬고 그랬으니까 가능한 한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육자회담에 나오기 전에 미국과 먼저 만날 수 있도록 좀 다리를 놔달라 하는 부탁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네.
또 그러니까 표현도 다양한 형식의 대화라는 말을 갖다 와서 썼죠. 그래서 이제 그 일환으로 저는 봤고 그렇기 때문에 6월 7, 8일경에 열리게 돼 있는 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자 남북 당국회담도 열리게 돼 있으니 미국이 부담 갖지 말고 통미봉남이라는 여론이 또 일어나면 미국이 네. 못 움직이니까 부담 갖지 말고 북미 간에 한번 접촉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네 하는 얘기를 해 주길 바라는데 그게 안 나온 것 같아요.
안 나왔죠.
네, 안 나오고 이제 비핵 오히려 뭐 얘기는 건너갔는지 모르지만 밖으로 발표된 내용은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에 와 관련해서 두 나라가 아주 굉장히 강하게 결속을 다졌다 하는 식으로 나오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회담을 제의해놓고 남쪽이 받고 해서 잘 나갈 뻔했는데 중국 쪽에서 들어오는 얘기가 별로 그런 얘기가 없었다고 그러니까 아 이건 지금 북미회담이 열릴 수 있는 모멘텀이 없구나. 그 네. 북미회담이 열릴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서 남북당국회담을 거기다 네. 끼워놓으려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지금은 아니다라고 해서 빠져나가는 핑계를 만들기 위해서 고집을 부렸던 것 같아요.
네.
격에 있어서. 그런데
네.
왜 빠져나가려고 하는 핑계를 만들려고 했느냐. 판을 완전히 깬 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표단 파견을 보류하겠다는 표현을 썼어요.
네.
그랬죠.
제 경험으로 보면요. 북쪽 사람들이 단어 하나 쓰는데 굉장히 네. 치밀하게 씁니다. 나중에 도망갈 구멍 다 만들어 놓고
네, 네.
나중에 말 바꿀 수 있는 근거를 다 깔아놓고 또 상대방을 갖다 와서 우리는 그냥 그 단어가 나쁘지 않아가지고 괜찮은 말이라고 썼는데 나중에 얼마든지 자기네 유리한 방향으로
네.
해석을 해가지고 우리 쪽을 압박해 들어올 수 있는 단어를 고르는 데는 당할 재간이 없어요. 우리는 아마추어고 용어 쓰는 데는 그건 프로입니다. 옛날 같으면 이게 저 그 반국가단체 고모 찬양처럼 거짓는데 요즘은 뭐 그게 아니니까 하여튼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이 이번에는 시기적으로 당국 간 회담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별로 도움이 안 되겠다.
네.
물론 이걸 해가지고 다음에 또 2차 회담을 열고 해서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미국이 움직이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기는 하지만
네.
중국이나 미국 쪽에서 사인이 전혀 안 나오는 상황에서 지금 이거 뭐 힘들게 준비해봐야 무슨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일단 보류를 해두자
네.
해서 대표단 파견을 보류하겠다는
네, 그랬죠.
단어를 보류라는 네. 단어를 네.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통일부도 회담이 깨진 게 아니라 무산됐다고만 그랬죠. 예정됐던 회담이 무산됐다.
글쎄요. 무산인데 네,
그러니까.
무산이라는 단어는 안개가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찾을 길이 없는데 네, 보류라는 표현은 이게 여지가 있는 표현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도 여지가 있다고 받아들인 것 같아요.
네. 아, 그러나 그러면은 회담이 당분간 보류됐다고 해야지 무산됐다고.
네, 잘못된 표현인가 그렇기도 하겠네요. 근데 어쨌든 북한 측이 이제 아까 말씀한 것처럼 미중 정상회담 직전에 대화 대회를 한 거 아니에요. 예, 그거에 대해서 우리 측에서는 이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아주 일관된 원칙과 입장을 이제 견지한 것의 성과다. 예?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면이 많았잖아요.
그건 저는 아전인수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네.
우선 첫째 우리 쪽에서 북쪽에 제안한 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개성공단의 기업들이 가지고 나오지 못한 원부자재 및 완제품을 반출하는 실무회담을 하자고 그랬거든.
그랬죠.
그걸 세 번인가 네 번인가 요구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북한이 그걸 거절했단 말이에요.
네.
거절을 하더니 갑자기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남북 당국회담을 하자고 하면서 개성공단 문제뿐만 아니라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상봉 6.15 및 7.4 공동선언 무슨 기념행사 등등을 하자는 의제를 명시하면서 판을 키워서 제안을 했는데
네.
판을 키워서 제안을 그 한 걸 이쪽에서 장관과 회담으로 탁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압박한 결과고 원칙을 고수한 결과로 북한이 그렇게 나왔다고 하려면은 북한이 어떤 제안을 했어야 하냐면 좋다. 그러면 원부자재 반출을 위한 회담을 실무회담을 하자고 나와야 그게 네. 일관된 원칙을 견지하니까 북한이 드디어 손을 들고 나왔다 하는 식의 해석이 가는 거지. 저쪽에서 판을 키워버렸는데 그걸 우리가 원칙을 지켰기 때문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 경강부회가 좀 심해요. 오히려 저는.
이런 건 있을지 모르죠. 북측이 그동안에 이제 뭐 6.15, 7.4 공동 행사를 하자, 민간도 한치 하자 이렇게 한 거를 우리 쪽에서는 이제 그건 당국 간 회담이 먼저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혔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제 북한의 반응으로 이렇게 해석했다면 뭐 일관된 입장에 대해서 북한이 이제.
글쎄요. 뭐 그래서 민간하고 무슨 뭐 당국을 이 당국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뭐 하는 식의 이제 해석을 하던 끝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갖다 설명을 하고 싶고 이제 그건 좋아요. 그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근데 저는 그동안에 정부에서 이러면서 있을 때도 그랬지만은 이 사람들이 보통 홍보 논리와 정책 논리가 섞여버리는 경우에는 대책을 제대로 못 씁니다.
네,
아까 그런 우리의 일관된 원칙이 결국은 북한으로 하여금 이렇게 태도 변화를 하도록 만들었다 하는 식은 홍보 논리예요.
네. 네. 뭐 그런 셈이죠.
네. 홍보 논리를 가지고 정책을 세우면은 대책을 정확히 세울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북한이 정세 흐름을 우리보다 훨씬 더 빨리 읽고 그 흐름을 그 흐름에 편승해 가지고 자기네들의 소위 그 장차 6자 회담이 열릴 경우에 대비해서 그 입지를 키워 놓으려고 그러는 그런 포석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렇게 해서 국민들한테 아 정부가 이렇게 원칙을 지켰더니 북한이 드디어 차라리 그러려면 굴복했다는 표현을 쓰지 뭐. 근데 그거는 홍보 논리고.
예.
정책 논리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야. 정책을 예. 위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은 대책이 안 나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북한의 그 대화 제의가 박 대통령의 일관된 대북 강경 입장에 대해서 북한이 이제 움직인 거다. 이런 그 해석이 바로 그런 자세가 북측에 대고 통전부장 나와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반영된 거 아니냐. 예?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더라고요.
아니, 글쎄, 이제 그러니까 뭐, 원칙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또, 격도 맞아, 격을 따지는 것도 사실 원칙 문제이긴 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글쎄요. 난 뭐, 조금 그 청와대가 청와대에서 그랬는지 뭐 어디 또 다른 또 이 밖에 자문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입력을 시켰는지 모르지만 그럴 수 있죠. 과거에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대통령의 귀를 잡고
뭐 그런
정책에
많지.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많았죠.
근데 네. 하여튼 절대로 밀리지 마라 하는 그런 식의 네. 얘기가 계속 들어가면서 한번 통전부장 딱 얘기 떨어지니까 끝까지 그걸 밀어붙여라 네. 하는 식으로 됐을 네. 가능성은 있죠.
그러니까 같이 대표의 격을
계속 그렇게 밀어붙이면 예. 결국 김양관도 나올 거고 그렇게 되면은 북쪽이 이제 우리가 북쪽을 우리가 길들이는 그 결과가 된다 예. 하는 식의 일종의 그 이 자화자찬식의 뭐가 또 될 뻔 네. 했지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뭐 함께 대표의 격을 문제 삼았지만 북한 쪽이 약간 그것을 일종의 수단이나 핑계로 삼았다면 남한 쪽은 그게 완전히 주객이 전도돼서 목적이 되어버린 그런
그러니까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격을 문제 삼으려면요. 실무회담부터 격을 문제 삼았었어야지. 어떻게 남쪽의 통일정책실장은에게 차관보입니다.
그렇죠.
저쪽에 조평통의 서기국장도 우리 차관 그 차관의 상대가 안 된다면은 그 밑에는 부장인데 국장 밑에 뭐 부국장도 있고 부장인데 네. 그러면 더더구나 부장은 상대가 안 되지. 그때부터 문제를 삼았어야지. 그때는 회담하고 나중에 갑자기 보내담 대표의 격을 가지고 시비를 한다면은 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지금 논리를 세우려면 정책 논리를 세우려면 처음부터 확실하게 세워가지고 실무회담의 격부터 정확하게 하고 하자 말이야.
네.
했어야죠.
네.
근데 하여간 박근혜 대통령의 그 신뢰 프로세스도 어쨌든 남북대화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실효를 거둘 수 없는 정책이잖아요.
아니, 그리고 거기가 그 신뢰 프로세스 설명할 때 남북대화를 통해서 대화를 하고 또 인도적 지원은 정치 상황하고 무관하게 계속하고 네. 하면서 신뢰를 구축해가지고 결국 북핵 문제까지도 해결한다 하는 그런 네. 식으로 얘기를 한 게 신뢰 프로세스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있었죠. 남북대화라는 입구로 들어가야 돼요, 우선. 그리고 또 인도적 지원도 대화 없이 줄 수는 없어요.
네.
적십자 회담을 하건.
그렇죠. 네.
하다못해 민간 차원의 접촉과 교류라도 있어야 인도적 지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대화와 소위 그 교류 왕래. 이것으로부터 시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신뢰 프로세스인데
네.
사실 당국 간 회담이 어떤 점에서는 그 신뢰 프로세스를 시작하는 정말로 공식적인 그 출발점인데 거기에서 격을 가지고 따지기 시작하니까 이게 이제 문을 스스로 닫은 결과가 됐고.
근데 그렇게 보면 우리 정부 당국이 우리가 수석 대표 가지고 그렇게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해도 북한이 이런 식으로 예? 회담을 뭐 깬 건 아니라지만 형식상 예, 대표 보내는 걸 보류한다는 식으로 저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는 예상 못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 저는 그렇게 하면은 굴복을 하든지 아니면은 판이 깨지는 게 둘 중 하나인데 판이 깨져도 나쁠 건 없다. 왜냐하면은 국내적으로 지지 세력들은 만족하고 예. 지지도는 예.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계산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남북 관계에서 국내 정치를 의식하면요. 그러니까, 그건 조금, 왜냐하면, 남북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 현실도 무시할 수 없지만은, 당연히 가야 될 방향으로, 뭔가 일이 돼야 되는 당위성 차원의 문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자기를 지지해 준 지지층의 이념적 성향을 너무 의식하면 안 돼요. 너무 의식하면 안 된다고.
차관을 내세워도 대화가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죠. 그거는 저쪽이 장관급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차관을 넣은 거지. 그러니까 네. 처음부터 저쪽에서는 김 장관은 못 나온다는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네.
그렇다면은 보도에는 그렇게 했다고 나와 있어요.
네. 그렇다면은 우리도 이름은 사실 우리가 장관급이라고 붙여놓고.
네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모순이야. 저쪽에 당국회담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장관급 회담을 하자고 해놓고. 네. 저쪽에 장관급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차관 내보낸다. 다행히, 실무회담에서 장관급회담이라고 우리가 제안을 했지만 남북 당국회담이라고 이름을 바꿔놨기 때문에.
네네.
그나마 좀 덜 곤란한 게 됐지. 근데 하여튼 조금 우리가 궁색하게는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이제 남북한 간에 이제 장관급 회담이 12일 날 서울에서 열리게 됐다고 결정이 됐을 때,
예.
미국 정부가 보인 반응이 있잖아요. 예? 일단 환영한다고 이제 공식 반응을 보이면서, 그러나 북미 대화하고는 별개다. 라고 딱 못을 박았다고요. 그걸 보면서 이게 남북 대화가 순조롭게 진전되기가 쉽지 않겠다 하는 전 예감을 느꼈거든요.
글쎄요. 네. 바로 그 대목이에요. 네. 그러니까 미중 정상 간의 회담에서 그 의제가 논의조차 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저 사이버 해킹이 뭐 이런 문제까지 네. 막 그냥 들고 나와가지고
네.
얘기를 길게 하다 보니까 비핵화 문제만 원칙적으로 비핵화만 원칙적으로 합의를 하고 거기서 그걸 위한 북미 양자 접촉을 얘기를 못했던 것 같아요. 의제가 너무 많아서 바로 이제 그런 현실을 반영한 것이 남북 당국 대화 조치. 그러나 이게 북미 대화와는 무관하다. 그러니까 네. 아마도 우리나라 쪽에서 나온 이제 전망들을 그 미국에서 아마 의식을 한 것 같은데 이게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갑자기 남북 당국 회담을 제안한 것은 북미 대화로 건너가기 위한 징검다리로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전망들이 나오니까 미국이 그건 아니다 하시고 잘랐는데
네, 네, 네.
예, 저는 그것이 그 성동격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네. 현실적으로 미국에서 아직은 북미 대화를 할 단계가 아니다. 북미 대화와 관계가 열리려면은 단순하게 당국 남북 회담이 남북 당국 회담이 열리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에다가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뭔가 좀
그렇죠.
그 가시권 내에 들어와야 된다 하는 예, 예. 그런 식의 이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예. 북한한테 그런 메시지를 준 거겠죠. 그러니까 북미 대화로 바로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너희들이 먼저 비핵화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 하는 이제 그런 식의 메시지인데 북한으로서는 미국의 국무부 대변인과 백악관 대변인이 이거 북미 대화는 무관하다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기운이 빠진 거예요. 그러면 이거 이 일을 벌려놨는데 미국에서 저런 반응이 나온다면 이거 지금 굳이 할 필요가 있는가. 자, 어떻게 빠져나갈 구멍 없냐 찾아봐라. 남쪽에서 마침 격으로 문제 걸었습니다. 그래? 네. 그거 가지고 네. 완전히 기싸움 하다가 그걸로 일단 이 스톱하는 걸로 모양새 그 하는 판을 잡아. 네. 저는 그렇게 결론이 나서 결국 끝까지 격을 양보하지 않고 12일 날 회담이 열리지 못하게 됐는데 그때 그 쓴 표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표단 파견을 보류한다고 했다는 거죠. 네, 보류라는 단어.
근데 과거에도 보면 이게 미국은 늘 남북 대화를 환영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북미 대화에 앞서 남북 대화가 먼저 이루어진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 왔다고요. 그런데 보면 북미 관계가 남북 관계가 잘 나가다가도 북미 관계가 망가지면 남북 관계 단절됐잖아요.
잘 안 됐죠.
잘 안 됐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네. 북미 간의 적대 관계가 해소되지 않고서는 그렇죠? 한반도 문제 안 풀린다는 게 계속 공식처럼 반복된 거 아니에요?
아니, 진짜 그게 현실적으로. 네. 현실적으로 그 미국과 북한 사이의 그 이 관계라고 그런 것은 한반도 문제의 핵심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제 미군 문제가 있고 또 핵 문제가 있고 핵 문제도 네. 저게 미국이 핵 확산을 막아야 된다고는 국제적 책임 때문에 지금 계속 문제를 삼아서 그게 지금까지 20년 이상 끌어온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핵 문제는 핵 문제에 관해서는 정보도 미국이 가지고 있고 우리는 정보 없지 않습니까? 북한의 그렇죠. 핵 관련해서 네. 미국이 알려준 만큼만 알고 있지 아마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알려준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내용 내지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우리한테 알려준 것과는 다른 또 무슨 그 이 사실관계가 있을지 몰라요. 하여튼 핵 문제가 일어난 이후에는 미북 간의 얘기가 안 되면 그건 하나도 해결 안 되는 거고
네.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조건에서 남북 간에는 교류 협력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클린턴 정부 때 이제 93년에 그때 김영삼 대통령 때지만 우리는 네. 북핵 문제가 1차 북핵 문제가 터져가지고 94년에 제네바 기본 합의를 체결하고 북한이 핵 활동을 중지를 했습니다.
네.
미국으로부터 그러니까 북한은 핵 활동을 중지하는 대가로 두 가지를 약속받지 않았어요. 수교해 주겠다.
네.
또 경제 지원해 주겠다. 경제 지원의 네. 구체적 내용은 200만 킬로와트 경수로 발전소를 지어준다. 그런데 네. 이게 그 수교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도 약속 안 지킨 게 좀 있어요. 제네바 기본 합의에 그 수교 약속은 이행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만 킬로와트 경수로 발전소 공사가 계속되는 동안 북한은 핵활동을 안 했어요. 그래서 94년부터 이른바 2차 북핵 위기라고는 2002년 10월 16일까지 10월 초까지 북핵 노스코리아의 뉴크리어 무슨 뭐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미국 신문에도 안 나오고 우리 신문에도 안 나왔었습니다. 북핵 문제는 그때 보도가 안 됐었어요. 말하자면 북핵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그 부시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이제 몰아붙이면서
네.
북한이 NPT를 탈퇴해버리고 완전히 탈퇴를 하고 이제 핵 활동을 다시 제거하면서 또 커져가지고 그러니까 미북 간에게 밀고 당기는 그게 되면은 그렇게 되니까 그때 김대중 정부 시절인데 우리 국민 여론이 먼저 아 북핵 문제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미북 간에 지금 힘겨루기를 하고 있고 이 서로가 아 정말로 한반도에 전쟁이 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을 가고 있는데 무슨 남북 대화고 교류고 협력이냐 해가지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또 미국이 노골적으로 그걸 견제를 가했고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남북 관계는 미북 관계의 종속 변수라고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네.
우리 기분 나쁘지만 우리는 남북 관계와 미국 관계가 그야말로 선순환적으로 서로 병행 발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현실적으로 북미 간의 문제가 잘 안 되면 북한도 못 움직일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도 못 움직이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북한이
그렇죠.
우리를 꼭 미국의 그 하위 변수로 생각해서만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국민 여론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참 그
93년도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데요. 미국의 왜 그 노암 촘스키 교수 있잖아요.
네.
네. 촘스키 교수가 지난 6월 4일자 영국 가디언지에 기고한 글이 있는데요.
네.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93년도에 이스라엘하고 북한이 어떤 협정을 체결하는데 근접했다는 거죠. 내용이 뭐냐 하면 북한이 중동에다가 미사일하고 군사기술을 수출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고 그 대가로 이스라엘이 북한을 인정하는 레코그나이즈라는 표현 썼더라고요. 예, 이런 조건으로 이스라엘하고 북한이 어떤 협정 어그리먼트를 맺으려고 그랬는데 클린턴 대통령이 이걸 못하게 저지했다. 예?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 바로 직후에 북한이 보복적인 조치로 그 소규모의 어떤 그 미사일 테스트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혹시 이런 일 들으신 일 있어요? 93년도에?
그
이스라엘하고 북한이 그렇게 했다는
거? 93년에는 그러니까 93년 3월 12일 날 북한이 저 NPT 탈퇴 선언을 하고 나서는데 네. 사실은 그게 클린턴 정부의 촉이는 하지만은 북한이 93년도 그 초에 클린턴 정부 그 출범 그리고 남쪽의 김영삼 정부 출범 초 시점을 맞춰가지고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그전 그러니까 클린턴 정부 이전부터 그게 아버지 부시 때인가요? 아버지 부시 때죠.
클린턴 이전 아버지 부시 때죠.
네. 네. 그 전부터 계속 미국이 북한의 핵 활동과 관련해서 이 감시를 강화해 왔었고 그다음에 그 이 한국 정부에다가도 북한이 지금 뭔가 핵 관련해서 지금 그 위험스러운 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니까 당신들이 지금 총리급 회담을 통해서 남북 기본합의서 만드는 그 곁들여 가지고 동시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을 만드는 게 좋겠다는 권고를 91년 여름에 합니다 이미. 그때 청와대 외교안보 보좌관을 하와이도 불러내가지고 네. 미국에서 그런 식으로 권고를 해서 북한의 핵활동을 묶기 위해서 한국이 먼저 비핵화 공동선언을 체결하도록 해라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한국은 미국말을 잘 들으니까 또 북한을 잘 설득해가지고 그걸 만들어냈어요. 북한도 그런 미국 실질적으로 미국의 요구를 한국이 지금 대변하고 있다는 것은 다 아니까 거기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동의를 해주고 그걸 체결하면 북한이 80년대 말부터 간절히 희망해왔던 미북 수교가 되나 하는 생각으로 그걸 네. 저희 디딤돌로 삼으려고 그 요구를 들어줬는데 딱 하고 나니까 미국에서 IAEA 사찰관을 내보내죠. 특별 사찰하겠다고 주시고 들어가니까 이거는 뭐냐. 이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으로 해서 사실상 우리 핵활동을 묶어놓고 이제는 특별 사찰을 하겠다고 들어온다는 얘기는 완전히 이건 뭐 무장해제를 시키겠다는 건 다름없는데 이건 곤란하다 해가지고 아, 이건 안 되겠다.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기회를 보다가 이제 92년 상황입니다만은 그러곤 92년 연말이고 그런데다가 92년 한 해 동안 쉬었던 팀스피리트 훈련을 93년에 대대적으로 시작을 해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노태우 정부 때 정권 말에 소위 그 이 장악력이 떨어지니까 이제 그게 군부 쪽에서는 국방부나 군부 쪽에서는 그거 하는 걸 선호하죠. 그래서 93년 팀스피리트 훈련을 대대적으로 하는 걸로 이미 92년 10월 달에 판이 짜여져 버려요. 근데 그 임시에 미국으로부터 미국이 아니라 IAEA 사찰, 특별 사찰 하겠다고 나오는데 북한이 볼 때 IAEA는 미국의 소위 그 대행기관이거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자, 팀스피리트 훈련도 세게 해. IAEA 사찰관 들여보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우리는 묶여 있어.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이건 가만히 있어서 안 되겠다. 해서 북한 미국과 빅딜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NPT 탈퇴라는 카드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때 뭐 이스라엘과의 뭐 관계라든지 그리고 이것은 나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미국도 말이죠. 북한 핵 문제를 군사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건 미국도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알죠.
그렇다면 남는 방법은 외교적 방법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외교적 방법이란 건 협상인데
그렇지.
협상은 대화고. 그렇죠? 그런데 미국이 일관되게 자꾸 비핵화를 전제로 대화를 얘기한단 말이죠. 대화를 통해서 비핵화를 유도하겠다는 그렇죠. 것이 아니라 자꾸 비핵화를 전제로 대화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협상으로 해결할 의지가 약해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참 그 말장난 같은데 그게 그 의지가 본심이 아니라는 얘기죠.
글쎄요.
본심이 그러니까. 아니라는 얘기인 것이 이게 좀 냉철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 뭐 미국은 물론 우리 우방입니다. 원래는 우방이고 안보를 우리가 60년 이상 미국에 의존해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근데 한미 관계의 참 불편한 진실이 무엇인가? 우리는 미국의 무기 시장입니다. 동맹의 진실은 그 무기를 사고 파는 관계예요. 우리는 사고 미국은 팔고.
네.
그러니까 미국이 핵 문제를 가지고 계속 문제를 푸는 척하면서 아 이거 안 되네.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자꾸 늘어나네. 야 이거 도저히 협상으로 안 되게 생겼으니 미사일 디펜스
네.
MD 이거 살 수밖에 없겠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지금 이번에 새로 국방장관 헤이글 네. 노골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는 네. 그게 미국의 본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소위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라는 얘기를 했어요. 뉴클리어 제로, 제로 핵이 없는 상태를 만들겠다고 했었고 또 그게 본심이었을 수도 있어요. 적어도 국무부 쪽은 그랬는지 모르지만 점점 시간이 오래 가면서 협상을 해도 안 된다는 핑계를 대고 본심이 점점 비확산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네.
그 비확산이라는 건 뭐냐. 북한의 핵무기 몇 개는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되 그냥 있는 걸로 비공식적으로 인정한다. 이게 있으면 우리는 완전히 이 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형국이 되기 때문에 북한이 핵무기를 쓸 수도 있다는 식의 협박 공갈을 쓰면은 우리는 벌벌 떨면서 미국한테 가서 매달려야 됩니다. MD 사람은 사야 돼요. 이제 그때부터는.
네.
사실 MD 명중률은 25% 미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네.
공중으로 날아온 걸 공중에 날아가서 맞추려면은 그게 명중이. 하여튼 그러나 뭐 산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를 맞추기 위해서 네 대를 쏘면 맞을지도 모르겠지. 근데
네.
그런 무기 시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완전히 실현되는 것이 가령 미국의 대표적으로 미국의 군산복합체 이익에 나는 안 맞는다고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해결하는 척 하면서 실은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죠.
뭐 최근에는 어느 중국 학자는 뭐 그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미국이 북한 핵을 없앨 적극적인 의지가 없다.
아니, 그러니까. 북한 핵이 몇 개는 있어도 미국은 겁날 것이 없습니다.
네. 어? 그렇죠.
네. 또 탄도탄 기술도 유도탄 기술 뭐 로켓 기술도 미사일 기술도 사실은 뭐 미국 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는 정도의 기술이 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고, 특히 이 북한의 핵무기가 핵폭파 장치 수준에서 아직은 핵폭탄 수준까지는 난 못 갔다고 봐요. 옛날에는 2차 대전 그 말기에 미국이 개발한 핵폭탄이라는 것은 요즘 그 엄격한 표현을 쓰다면 핵폭파 장치인데, 네. 이거 그 폭격기에다가 싣고 네. 공중에서 네. 떨어뜨리고 네. 빠져나온 거 아니에요. 그때는 네. 레이더가 없을 때니까.
그렇죠.
요즘 레이더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싣고 가서 네. 터뜨리려고 노안에 벌써 요격돼버리고 뭐 알고, 그러니까 이제 레이더에 잡히지 않을 정도로 빨리 날아가는 미사일에 걸어갈 수 있는데, 이게 지금 그 뭐 1km 뭐 미만 돼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무게가.
그렇죠.
근데 지금 북한이 핵폭탄 맨으로 쓰는 플루토늄 분량 자체가 뭐 국방부 쪽에서는 4, 5km면 된다 그러고, 미 CIA 쪽은 7, 8km 된다고. 그것도 우선 갈려요.
네.
그러니까 7, 8km짜리는 미사일에 못 실는단 말이야.
그렇죠.
아니, 플루토늄 무게 자체가 7, 8km인데 네. 4, 5km짜리도 못 실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뉴클리어 밤은 아니에요, 아직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주지만, 어쨌건 뉴클리어 밤이 아니고 핵폭파 장치라도 몇 개 가지고 있다고 보면은 우리로서는 겁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지난 2월 달에 북한이 3차 핵실험 했잖아요.
네.
그 이후에는, 북한의 그 핵 기술이 상당히 발전해서 머지않은 장래에 무기를 실제로 가질 수 있는 단계까지 온 거 아니냐는 추측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네? 소형화, 경량화 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 북한의 무기 기술에 대한 이 평가와 관련해서 미국 내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뭐
그게 바로 소위 인터레스트 그룹의 인터레스트와 관련이 돼 있어요.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국방부 쪽 사이드에서는 북한이 기술이 좋아가지고 4km 내지 5km면은 폭탄 하나 만들 수 있다고 그러고, CIA 쪽에서는 7, 8km 든다고 그러고, 미사일 거리도 뭐 비행 거리도 다 다르고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우리한테 얘기를 안 해준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북한이 지금 플루토늄을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도 미국이 가르쳐주는 것만은 우리가 알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에 저 사람들이 원자로를 가동하다가 쉬었다가 플루토늄 연료봉을 꺼내, 아니 연료봉을 꺼내서 플루토늄을 추출하고 이런 것을 갖다 와서 자관 우리 쪽 기술로 추산을 해보면은, 그동안에 실험을 세 번 하지 않았습니까?
네.
세 번 했는데 가령 한 8km짜리를 세 번 만들었다면 24km 썼던 거고,
그렇죠.
DIA가 얘기한 4km 썼으면 한 12, 3km밖에 안 썼는데 네. 이 남은 것이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실험을 계속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점점 사자 어금니처럼 악해서 써야 되는 그런 정도예요. 그런데 이게 그동안에 세 번 했는데 첫 번은 그게 실패한 걸로 돼 있어요.
네.
폭발력이 별로 크지 않아요. 그럼 두 번 성공했어요. 두 번 성공한 걸로, 그러니까 횟수로는 세 번 했기 때문에 매번 성공했으면 소형화, 경량화 쪽으로 갈 수 있는 문턱을 넘어섰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두 번밖에 성공을 못했겠네요, 실질적으로. 아직은 소형화, 경량화의 문턱을 넘어섰다고 말하기에는 좀 이르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데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안 준다 이거예요.
그런데 네. 그동안 한미 양국 정부가 네. 여러 해 동안 미 이제 북한에 대해서 제재와 압박을 했잖아요. 예? 그건 그렇게 제재와 압박을 계속하면 뭐 북한이 못 견딜 거라는 전제로 그랬다고 보는 것인데, 예, 오히려 북한이 많은 고통을 당했지만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도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북한의 핵 보유 전략에 말려들었다는 평가까지 있는 거잖아요.
말려들었는지 저는요. 저는 그동안 여러 번 얘기했던 것이, 북한은 협상과 협상 그 틈새 시간에 다음번 협상에서 몸값을 높일 수 있는 카드를 계속 개발한다.
네.
그러니까 그 틈새 시간을 될 수 있으면 줄여야 되고, 그래서 가능한 한 회담을 계속 해야 된다. 만약 그것이 길어지면 그 사이에 북한은 정말 그 이 핵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고. 네,
글쎄요.
그러니까 부시 정부 기간 동안에 압박을 계속했는데 북한이 핵 실험을 한 것은 전부 부시 정부 이후입니다.
네, 그렇죠.
응? 그러니까 네. 압박을 하고 회담을 빨리 열지 않고 압박을 하면은 손들고 나오리라는 그 이 착각으로 압박을 하니까 회담을 못 열었지만 이 사람들은 그 회담이 안 열리고 미국의 압박이 계속되는 동안에 다음번 회담을 그 열었을 때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나 중국에서 회담을 열자고 공고하면은 그때 슬그머니 나오는데 그때는 이미 지난번 핵 능력보다 훨씬 그 증강된 핵 능력을 보유한 상태에서 회담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우리 국민들이 이게 진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회담이 열리지 않는 토록 만드는 것이 북한의 약속 파기 때문에 그런 것이냐. 근데 그런 식으로 자꾸 미국에서는 설명을 하죠. 그런데 실체적 진실이 꼭 그것인가. 미국도 약속 안 지킨 것 많고. 대표적인 게 그거 아니에요. 9.19 공동성명, 2005년 9.19 공동성명을 체결해서 발표해놓고 9월 20일 날부터 재무부 쪽에서 북한이 위조 달러를 만들어가지고 마카오에다가 저금을 해놨는데 그걸 동결해야 된다는 BDA 사건을 일으킨 네, 겁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이 딱 9.19 공동성명 스톱. 그리고는 그때부터 핵물질을 계속 축적해가지고 그로부터 1년 후인 2006년 10월 9일 날 1차 핵실험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북한으로 하여금 핵실험이라는 그야말로 본격적인 불장난을 하게 만든 건 부시다 이거야.
근데 그렇다면요. 미국이 예, 그렇게 자꾸 북한에게 비핵화에 대한 성의를 먼저 보여야만 대화한다라고 하면 결국은 남북관계도 순조롭게 진전되기가 어렵다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어렵죠.
네. 미국이 저런 기본 입장을 안 바꾸면 그럼 남북대화가 제대로 진전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과거 경험에서 보면 그렇게 해서 또 북한에게 또 핵 개발하는 시간 벌어주는 결과만 오면 미국은 뭐 별 큰 위협을 안 느낄 수
있는 거지만
우리는 문제 아니냐.
우리는 죽을 징계예요. 우리는 네. 그러니까 우리야말로 북핵이 완전히 없어져야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뭐 미국도 책임 있다 오면은 그 북한이 핵을 가져도 뭐 좋다는 걸로 옹호하는 걸로 말을 만드는 분들도 있어요. 어디 이제 제가 인터뷰를 하면 그 밑에 댓글 달리는 거 보면 그런 식으로 네, 네. 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북핵 제로를
네.
100% 원해요. 그래야 되고. 그런데
네.
미국은 본심이 그거 아니지 않느냐 하는 거고 중국도 없어지면 좋지만
네.
북핵이 없으면 좋지만 있다 흔들 5,600개 이상의 핵무기를 실전에 배치할 수 있는 5,600개 이상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핵폭탄을 가지고 있는 중국이 겁날 거 없다 이거예요. 조금 성가했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근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이 동북아시아에서는 지금 핵보유국이 중국 하나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만약 북한이 핵무기를 갖는다고 가정하면 결국 핵보유국이라는 위상을 북한하고 나눠 갖는 꼴이 되잖아요. 중국이.
그런데 이제 개수의 차이가
아무런 그런 건 있지만 조금 핵보유국은 핵보유국이 되면
대국이나 핵강국은 아니니까.
예. 뭐 그런 그런 군사력의 차이는 있지만 중국이 과연 북한이 핵무기를 소량이지만 보유해서 또 나라 인접한 국경을 인접하고 있는 나라인데. 예.
아니 글쎄 그러니까. 성가시긴 한데 중국으로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왜 필요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북한의 비핵화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혼동하는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정확한 용어는 한반도의 비핵화입니다.
네.
북한에서는 조선반도의 비핵화라고 그러고
네.
미국도 처음에는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게 동의해 줄 것처럼 시작을 했는데 슬슬 북한의 비핵화로 그렇죠. 말을 바꿨어요.
네.
또 우리도 그렇게 지금 각인이 돼버렸고 이번에 그 북중 간의 회담에서도 분명히 그 조영에 갔을 때도 한반도의 비핵화를 시진핑이 계속 강조했습니다. 조선반도의 비핵화라는 얘기는 북한의 핵도 없어야 되지만 북핵을 핑계대고 지금 한반도 해역을 떠도는 미군의 군함들이 싣고 있는 그 전술 핵무기 이것도 나가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안 된다는 거죠.
북한도 그런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김일성이 소위 그 이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얘기했다. 그것은 북한에서 그러죠.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 조선반도의 비핵화, 한반도의 비핵화는 북한도 핵을 없앨 용의가 있다. 네. 그 대신 우리로 하여금 핵이 없는 우리가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하려면 주한미군이 쓸 수 있도록 남한 땅에는 없지만은 필요하면 항공모함에 실고 댕길 수 있는 또는 뭐 여러 가지 군함에 실고 댕길 수 있는 그것도 안 들어오는 조건을 충족시켜달라는 게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처음서부터 그런 뜻이었죠.
그러니까 중국은 북한 비핵화라고 안 해요.
네.
조선반도의 비핵화라고 그래요. 그건 미국도 핵을 네. 없애야. 그 얘기는 북핵 핑계대고 MD 파는 것은 북한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실은 중국을 겨냥한 거거든.
그게 보겠지.
네? 우리 속담에 기둥 때리는 건 대들보 올리라는 뜻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북한 핑계대고 지금 미국이 중국을 지금 포위해 들어가고 있고 압박하고 있다는 것을 중국이 알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지요. 그런데 미국이 협조하지 않아서 끝까지 해결 안 되면 자기들도 MD, 북한 핑계대고 구축하는 MD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세울 수밖에 없으니까 그게 이제 별도의 도움이 들어가고 귀찮다 이거죠.
그렇죠. 중국으로서는 그게 큰 부담이죠. 자, 그러면 미국과 중국이 기본적으로 그런 입장이라면 결국 답답한 건 우리 아니에요. 제일 답답한.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대북 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야 돼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우선 첫째, 미국이 그 공식적으로는 북한의 비핵화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공식적으로 얘기한 입장이 실제 본심이 되고 실제 대북 전략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네.
그냥 미국이 명분상으로 그걸 거부할 수는 없어요.
네.
근데 이제 미국하고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려면은 북한이 실제로 그 북한이 핵무기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설득을 하고 안심을 시켜줘야 돼요. 안심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역할은 우리밖에 못 합니다.
네.
과거의 경험을 보면 그래도 쌀과 비료 뭐 포죽이라고 그러지만 쌀과 비료가 일정하게 가던 시기에 육자회담에서 그 북한의 태도가 조금씩 변화해 가는 것은 우리 덕분이었다고 미국도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미국의 그 우리가 남북 장관급 회담이나 차관급 회담을 앞두고 있으면 미국에서 캐리 차관보나 또는 캐리 차관보가 직접 제 방에 두 번이나 왔었어요. 제가 남북회담을 8번 했는데 두 번 왔었고 나머지는 이제 당시에 호바드 대사를 보내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다음번 회담에서는 좀 미리 사전에 이런 걸 좀 조율을 해줬으면 좋겠다. 또 실제로 미국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미 동맹 관계인데 미국의 입장을 대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다음번 회담에서 잘 좀 해라. 너희들이 당신네가 잘하면은 우리가 그걸 가지고 미국을 설득을 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을 다시 좀 고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을 수 있다 하는 식으로 해서 점점 접점을 만들었고 그런 식으로 그것이 축적이 돼서 2005년 그때 이제 정동영 장관 때지만 그리고 이제 청와대에서는 이종석 그 사무차장이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때 2005년 9.19 공동선언 전적으로 한국이 가지고 있는 북한에 대한 영향력 때문에 북한이 움직이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미국을 움직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중국한테 또 이렇게 일이 지금 됐으니까 이제 마무리하자 말이야 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북 그 당국 관계를 어떤 식으로든 간에 지금 빨리 복원을 해서 그야말로 북한이 우리를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다음 또 하나 거기서 중요한 것은 북한이 그러면 핵을 내려놓도록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미 9.19 공동성명에 나와 있어요.
네.
미북 수교 해주면 됩니다.
네.
미북 수교, 일북 수교. 그 다음에 평화협정. 평화협정 체결해주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평화협정 체결해도, 평화협정 체결하면은 미군은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국민들의 생각인데.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는 북한이 미국에 보장을 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2000년 10월 25일 날인가 올브라이트를 백화원에서 만났을 때. 이게 저 이미 우리가 90년대 초에 미국한테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그때 얘기했어요. 92년 1월 20일 날 했습니다. 김용순이를 미국에 보내가지고 수교만 해주면 주한미국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다시 합니다. 2000년 10월 25일 날 네. 올바이트 만나가지고 소위 관계 정상화만 되면 미국 문제는 문제가 없다. 미군은 이미 냉전 이후에 우리가 그 주한 미군에 대한 생각을 바꿨다. 냉전이 끝난 이후에 주한 미군은 이미 실질적으로 동북아시아의 소위 안정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면서 통일 이후에도 미군이 동북아의 한반도에 조선반도에 뭐 남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바로 평화협정 체결해도 미군 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할 테니까 제발 우리를 군사적으로 공격하지 않겠다는 얘기만 해달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북한은 핵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미북 평화협정을 두려워하지 말자는 거죠. 미북 평화협정 되면 우리는 무슨 통미봉남 아니냐 하는 그런 그 이 생각을 하는데 미북 평화협정과 남북 평화협정 그다음에 그걸 보장하는 또 이 뭐 한중 평화협정 등등 여러 가지 조약 체계를 묶어서 외교사에서 말하는 로카르노 체제식으로 여러 개의 안전 보장 조약을 덩어리로 만들어 놓으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미군의 그 이 그 대북 그 공격 방어 능력이 줄어든다고 해서 겁낼 건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미북 평화협정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오히려 그 다리를 놓아줘야 되고 미북 수교도 권고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러려면은 남북 간에 먼저 신뢰관계를 구축을 해야 되고 북쪽이 우리를 필요로 하고 북쪽이 국제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한테 소위 그 의존을 하게 뭐 부탁하게 만드는 그런 정도로 관계를 심화시켜야 됩니다.
근데 이제 평화협정이나 평화체제 얘기가 나오면, 한국이나 미국이 그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볼 때, 북한이 비록 과거에 그런 약속을 했다고 그러지만, 역시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뒤따라 나올 것이라는 걸 굉장히 우려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우려하죠. 네. 왜냐면은 그동안에 북한이 주한미군 얘기를 계속 하니까.
네.
해왔고, 또 주한미군을 철수를 조건으로 해서 뭐 평화협정 체결되자는 얘기도 70년대부터 쭉 했죠. 해왔으니까. 그런데 네. 이 동독이 서독의 흡수통일되는 걸 보면서 남북 간의 흡수통일을 막아줄 수 있는 사람은 곳은 유력의 미국밖에 없다고 북한은 본 거예요.
네.
90년대 초에.
네.
그래서 당시에 국제비서였던 김용순을 미국에 급파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남북 간의 기본합의서 만들어놓고 미국이 요구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을 해놓고 그러기 전에 유엔 동시가입 해놓고 그러고도 불안하니까 미국에 쫓아가서 수교해달라. 그러면 수교만 해주면 미국 철수 요구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를 그때 해요.
네.
아놀드 켄트 국무차관한테. 그런데
네.
그때 부시 정부 때입니다. 귀뜬으로도 안 들었어요.
네.
사회주의 국가들 다 망하는데 뭘 너희들하고 수교해. 그런 배짱이었겠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핵카드를 가지고 아하. 북한을 무시할 수 없도록 만들려고는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얘기를 이제 2000년 정상회담 때도 그 김정일 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한테 했어요. 이미 우리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아, 그 얘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한테 직접 얘기를 좀 해라. 해서 이제 바로, 황원탁 수석을 그때 미국에 보냈고.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조명록과 올브라이트가 왕래하면서
네.
그 당시 클린턴 대통령이 가가지고 금을 매듭을 지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근데 재밌는 것은 재밌는 게 실화니까, 그때 이제, 미국이 평화협정만 체결해준다면은 주한미군 철수를 우리가 굳이 요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냉전이 끝나고 난 뒤에 미군의 역할이 지금 바뀐 것을 우리도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군을 우리 겁을 안 낸다. 그러니까 이제 황수석이 그랬대요. 아, 근데 왜 자꾸 그 미군 철수를 그 공식 매체 같은 데서 얘기합니까?
예.
김정일 위원장이 참. 글쎄, 또 이것도 또 그 본심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아, 우리 인민들은 아직은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홍보 논리와 정책 논리가 다르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걸 올브라이트한테 직접 얘기했는데, 그것까지도, 거짓말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앞으로 평화협정 얘기가 나오면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그때 2000년 10월 25일 날 올브라이트한테 한 얘기가 아직도 유효한가. 그 조건이라면 얘기할 수 있다. 주한미군을 나가라는 조건이 아니라면 미북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는 식의 다짐을 받아놓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거 걱정할 거 없어요. 그 다짐이 없으면 우리도 그거 허짐, 그건 알선하면 안 돼요.
자, 이제 그렇게 이제 주변 정서를 점검을 해보면, 이달 하순에 열리는 한중정상회담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럼 박 대통령은 가서 시진핑 주석에게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됩니까?
근데 지금 우리 박 대통령도 아마 북핵 문제를 푸는 데서 중국 역할론을 얘기할 것 같아요.
네.
중국이 뭐 좀 어떻게 해봐라.
굉장히 지금까지 강조했잖아요. 네,
미국도 지금 중국 역할론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또 한미 간에 또 그런 식으로 또 이미 의견 일치를 받고 그런데 미국이 제기하거나 한국이 제거하거나 중국 역할론은 나는 참 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아주 제가 쉽게 얘기를 할게요. 지금 미 중간은 이미 싸움이 붙었습니다. 동북아시아의 헤게모니를 놓고 이미 싸움이 붙었어요.
그렇죠.
이번에 무슨 신형 대국 관계라는 말이 바로 너희들하고 나오고 맞짱 뜨자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어? 신형 그렇죠. 대국 관계라는 것은
속되게 말하면
이미 중국이 G2가 됐고 머지않아서는 미국의 하버드 대학 교수들도 우리가 2020년이 되면은 GDP 총액 규모가 미국 같아진다고 그러는데 내가 이제 너하고 똑같은 발언권 좀 행사해야 되겠어. 이게 신형 대국 관계예요. 그러면 미국이 지금 아니 중국이 미국과 힘겨루기를 하고 적어도 동아시아 문제에 관해서는 자기들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판국에 북한의 가장 가까운 동맹 국가인 문제를 푸는데 네가 내심 부름을 하라는 얘기를 듣겠는가 얘기해요. 네? 중국 역할로는 중국 보고 심부름 시키는 겁니다. 내가 골치 아프고 잘 안 되니까 네가 좀 해결해. 그 얼마나 순진한 발상입니까? 그러니까.
특히 또 우리가 제재할 게 없으니까 대신 제재를 해달라.
그렇지.
한미는 제재를 할 수 없으니까.
중국 외교의 특성이라는 것이요. 과거에 뭐 명청조 시절에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같은 급으로 보지를 않잖아요. 거느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뭐 그래서
그렇죠. 약간의 문제를 일으켜도 따독거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 계속 침략해 들어오면은 전쟁을 일으키고 보면은 딸을 보내거나 공주를 보내거나 또는 뭐 이 자관 뭐 여동생을 보내거나 해서 사유를 삼거나 무슨 뭐 매제를 삼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이 밑에다 까는 식으로 관리를 해왔고
그렇죠.
약간의 조공은 바치면은 오히려 먹고 살게 해주고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에 북한이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지원했던 것을 뭐 양을 줄인다 뭐 한다 하는 식의 얘기를 밖에서 하면서 진짜 중국도 이제 북한한테 화가 났다. 근데 중국 사람들이 적절한 표현을 썼어요. 중국말로 그 환탕 뿌환야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약 탕기는 바꿨지만은 그 속에 끓이는 약은 그대로다.
그러니까
모양은 바꿨지만 이게 형식 은행 몇 개, 국립은행 몇 개에 있는 북한 계좌를 좀 뭐 이렇게 동결했다고 그랬었는데 그거 협조에 동결해놓고 뒤로 빼서 상업은행, 민간은행 쪽으로 빼라고 해서 거래하도록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중국은 해요. 그러니까 중국 역할론을 주문하는 것은 조중관계, 북중관계의 특수성에 대한 예를 모르는 거고 또 하나는 중국 외교의 기본 그 스타일이 과거의 청나라 때도 명나라 때도 주변 국가들을 그렇게 야박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전통은 모택동 시절의 그 주울래가 표방한 거지만은 평화공론 5원칙 속에 상호 체제 인정 존중 상호 내정 불간섭 그다음에 뭐 그 평화 공존 뭐 국경 전 존중 등등 해가지고 그 쉽게 얘기해서 미국이 자기네 영향권 아래 있는 국가들을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 압박하는 스타일로 관리를 안 해요. 미국 방식은 좀 다릅니다. 미국 외교는 솔직히 말해서 아주 강국 정치거든. 포퍼팔리스가 분명해요. 이라크 문제 해결하는 거 보세요. 말 안 들으면 그냥 치고 들어가 버리잖아. 중국은 그렇게 잘 안 해요.
그거를 최근에 어느 중국 학자가 중국의 문화라고 표현했더만요. 그러면 중국의 문화가 다르다.
글쎄, 그러니까 중국의 그 외교 철학이 다르다니까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중국은 왜 그런 생각, 왜 그런 외교를 해왔느냐면은 천하의 천하의 중심, 천하의 중심이고 하늘의 아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점잖게. 그야말로 신복을 하게 만들어서 내 문화를 그 이 따라 배우도록 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주변 국가들을 관리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그 저 이 이 그 뭐라 그럴까 아 이 군사력을 가지고 경제적인 이권을 획득하고 하는 서양식 외교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뭐 중국이 시진핑 주석 등장한 이후에 북한을 대한 태도가 많이 달라진 건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내 학자들이 이제 북한에 대한 중국 정책이 바뀐 것으로 그걸 추리하는 학자도 있었잖아요. 말하자면 북한을 완충국가로 생각했었는데 이제 중국이 생각을 바꿔서 한반도 전체를 완충지역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까지 나왔잖아요. 그건 네. 지금 말씀드려보니까 그런 해석을 좀 성급한 거네요. 그러니까.
글쎄요. 한반도 전체를 완충국가로 생각하기 위해서도 그럴지 몰라요. 이제 미국을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일본까지만 오라.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려면은 그럴수록 북한이라는 소위 전진기지를 확실하게 관리를 해야죠.
아, 오늘 긴 시간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보수와 진보를 다 오를 수 있는 제3의 비전을 제시하는 국민이 행복한 팟캐스트 윤여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모난 소리도 하면서 격려도 할 수 있는 균형 감각을 가진 팟캐스트 윤여준.
정치만큼 우리 삶을 좌우하는 것도 없지요. 꼼꼼하게 감시하고 또 필요할 때는 때때로 격려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삶 속에서의 정치, 정치 안에서의 삶을 만납니다. 팟캐스트 윤여준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윤여준의 부드러운 직설.
아소라 이 사람아 정신 좀 차려라.
남북대화의 40년 역사는 매우 길고도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풍파와 우여곡절도 많았고 북한의 도발로 파국을 맞은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남과 북이 다시는 마주앉지 않을 것처럼 으르렁거리다가도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대화의 마당이 열리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나 험난했던 과정에 비해서 적지 않은 열매를 거둔 것도 사실입니다. 7.4 공동성명이나 남북기본합의서 또 두 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 등은 모두 남북관계에 아주 전환적인 계기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남북대화가 양쪽의 체제 논리와 정치적 필요성 그리고 국제 환경 등의 여러 요인들이 서로 얽혀서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번에 북측이 미중 정상회담을 눈앞에 두고 전격적으로 대화 제의를 해온 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북측의 의도가 무엇이든 6년 만에 열리게 돼 있던 남북 장관급 회담이 수석 대표의 격이라는 형식 문제 때문에 무산된 것은 몹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자세 자체를 나무랄 수는 없는 일이지만 가뜩이나 자신들의 대화 제의가 혹시라도 국제사회에 무릎 꿇는 것처럼 비춰질까 봐 두려워하는 그들의 열등감을 꼭 그런 식으로 건드렸어야 했는지 아쉬움이 남습니다. 갈수록 크게 벌어지는 남북한 간의 국력과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때문에 극도의 불안감과 의구심에 빠져 있을 것으로 보이는 북한 측의 심리를 이해해서 이제는 우리가 논리보다는 마음으로 대화하는 포용력을 보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역량이 민족사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자신감과 북한의 의도보다는 우리의 목표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진위와 입장을 북측에 이해시키는 그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박근혜 정부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박 대통령의 신뢰 프로세스도 남북 대화가 원만하게 진행되어야만 그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정책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팟캐스트 윤여준이었습니다.